민수기 16장 41절에서 4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반역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진군하여 군대를 이루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두 정탐꾼을 보내 이스라엘 땅을 탐지한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악평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들 중에 지도자를 하나 따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모세의 간곡한 그 중보에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맥을 유지하게 되죠. 대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라는 벌을 받게 되므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었는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가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나오지만 이제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되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가장 먼저 등장한 사건으로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점은 고라 일당이 심판을 받은 일이 바로 어제인데 오늘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따져묻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라 일당이 일으켰던 반역은 매우 충격적인 결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주동자인 고라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그들의 온 식솔들과 재산과 함께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켜 땅속에 파묻히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반역에 동조했었던 250명의 유력한 인사들, 그래서 우리들도 다 너희들과 같이 거룩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들이 향로를 만들어 가져와서 그 향로에서 향을 피웠을 때 거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또 가장 놀랍고 두려운 방법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당사자들, 주동자들이 처벌당하는,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저께의 일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희들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 죽었다, 너희들이 그들을 죽인 것이다 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깡으로, 무슨 그 이해를 가졌길래 이렇게 어저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진노하셔서 내린 심판을 보고도 오늘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타적인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었는데요,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시비 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에 대항해서 어떤 반란을 일으킨 셈이 되었는데요. 그 어떤 리더십을 향해서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려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 증거를 제시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제시했던 증거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합당하냐? 아론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냐? 그 자격론을 들고 나오는 것인데요. 그들이 생각하는 자격은 곧 능력, 실력, 효율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라 일당이 제공했었던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다라는 데 많이들 동조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리더십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리더십의 근거가 그들이 생각할 때 능력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 능력을 이미 충분히 보이지 못한 실패한 지도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너는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출애굽시켰다. 그러면 너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지도력인데 너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우리의 지도자들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론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아론이 선택된 것은 그가 모세의 고륙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가 모세의 혈육이 아니었던들 그가 우리와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는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레위인 제사장을 섬기는 직분을 가져야 하는가? 실제로 이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세 아론과는 적어도 사돈의 팔촌쯤은 되는 사람들이겠죠. 사촌 정도라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한 친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론의 직계 가족들만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그 제사장의 심부름이나 하고 그 제사장의 제사를 드리는 일에서 섬기는 일이나 하고 또 성막을 옮기는 이동하는 그런 허드렛 일이나 하는 역할을 맡아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고 자격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아론이나 나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리더십의 근거를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너희들은 함량 미달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죠. 더구나 지금 이 반역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만 직접 모세와 아론을 대항해서 선 사람들을 지지하고 있는 마음속으로 지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 생활이 정말 질리도록 싫었던 이골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껏 이 광야에서 만나나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없으면 목말라야 하고 고기 내려주시지 않으면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디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흙먼지 나는 자갈들 뿐 뭐 이렇게 생명에 넘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젖과 꿀은 커녕 초록색 이파리 하나 잘 보이지 않는 이 황량한 곳으로 데리고 나온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일이 일어났었던 시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의 여정 그리고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진군했다가 지금 이 여기까지 온 시점을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이라고 잡을 수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이 기록된 사건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굉장히 후반부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약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했어야 하는, 또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광야가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거기를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을 추억하면 애굽은 어떤 땅으로 그려졌겠습니까? 그래서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였다. 무슨 뜻이에요? 애굽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 얘기죠.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빨리 하루빨리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로 섬기고 있는,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 모세는 그들이 살아있는 생전에는 광야를 벗어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세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모세가 조금만 더 유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었더라면, 지나치게 하나님의 편에서만 서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만 않았었더라면 아마 백성들은 그토록 모세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모세는 불편한 지도자입니다. 우리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만 쫓느라고 백성들의 삶은 뒤안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 불편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확 바꿔버리자, 마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들이 총대를 메고 나왔으니 우리 그들 편에 한번 붙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광야 생활, 지겨운 광야 생활 한번 끝내보자, 이런 심산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론을 향해서도 비슷한 마음으로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이 생각을 실현해 줄 대상으로 고라 일당이 전면에 섰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고라와 그 일당들은 끔찍한 심판을 받아 쓰러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그들을 불편해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던 그 마음은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어저께 바로 그 놀라운 심판의 광경을 목도하고도 오늘 다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말들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 대한 거절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돌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급히 대제사장인 아론을 속죄하기 위하여 사지로 보내게 됩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그 향로에 여호와의 제단에 있는 불을 받아 향을 피워 역병이 도는 그 사지 한가운데로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생사의 기로로 제 발로 걸어 나갔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한가운데로 아론이 여호와의 향로를 들고 나아갑니다. 죽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최전선으로 백성들을 위해 속죄의 향로를 들고 나가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고 자리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사지로 마다하지 않고 나가는 아론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속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방금 전까지 자신을 대항하여 악한 말을 했었던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거부하고 당신들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었던 사람들.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일어났던 사람들을 지지하고 그들의 죽음의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물었던 바로 그 당사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사이,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제사장이 서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라와 그 일당들은 제사장이라는 자리를 어떤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권위직, 권세를 누리는 고위직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 자리가 책임져야 될 책임의 무게는 눈을 돌리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 아론이 누리는 특권, 아론에 비해서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대적인 박탈감에만 초점을 맞춰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이해에 아마 공감했었던 것 같죠. 그들의 이해와 별반 다르지 않은 눈으로 아론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음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죽음의 자리 한가운데로 향로를 들고 달려온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인 아론이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아론은 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정죄했던 그 백성들이 죽는 자리 한가운데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만 또한 백성들을 위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이 지켜야 할 자리이고 예수님이 지켜내셨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만하고 또 기쁨이 많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넘치고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저주, 정죄,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자리에 거하기로 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로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위험에 처해질 당사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워 그들을 봉사하게 한 것인데 그 임무의 막중함은 깨닫지 못하고 그 임무의 막중함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주신 어떤 권리들, 특권들에만 그들이 집착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임재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이 되어야 맞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자신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죽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죽음의 세력 한가운데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시고 죄인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주셔서 대속제물로 삼아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태인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대제사장직, 제사장직에 관한 이해입니다.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라 일당이 오해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도 바로 그것이죠. 저거 지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제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끝내 자기들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선민이라는 선민의식에만 집착하고 있고, 그 선민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열심히 백성을 편해 백성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임무가 제사장에게 있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불편하게 여길지라도, 아무리 백성들이 제사장들의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다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편치 않은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나라야, 선민이야 라는 어떤 특별한 지위에만 만족하고, 그 지위를 주신, 원래 주신 의도인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은 얼마나 심판하길 좋아합니까? 이방인이라고 미워하고, 이방인과 섞였다고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한 족속이라고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제사장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미칠 때 그 백성들이 그 심판에 죽어나가지 않도록 자기도 백성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서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설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사장을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온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제사장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르셨는데, 온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뒷전에 하고, 온 민족 앞에서 우리는 특별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는 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과 매우 흡사한 베드로 사도의 이런 부름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 앞에 선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어떤 지위와 신분의 특별함으로 과시하는 자리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다라는 그 이해는 맞는 이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를 구별하는 배타적인 구별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해서 너희의 의의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감싸안고 끌어안아 그들이 서 있는 자리로 가서 예수께서 우리가 서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듯이 아론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로 나아갔듯이 우리를 사망 권세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과오를 되풀이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감싸안고 끌어안고 용납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는 아니야, 너는 잘못했어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영화 노아가 개봉해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것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은 사탄적인 것이고 이거는 마귀적인 것이고 왜 노아가 뱀 가죽을 팔에 감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이건 사탄 숭배다, 이런 대중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이런 대중문화를 마땅히 배격해서 없애야 된다, 레이디 가가는 왜 우리나라에 와서 내한 공연을 하느냐, 그 내한 공연하는 데 가서 레이디 가가 사탄 숭배자 마녀 공연 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하고 이런 거 보면 안 된다고 사람들 선동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도골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과오를 끌어안는 대신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과 다른 나로 스스로를 안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본문은 우리들의 그런 자세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자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미워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 향로를 들고 죽음의 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죽음의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무덤 속에 사흘이나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제사장 된 것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긍휼을 먼저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너희 형제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는 자가 되어라,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선전하는 자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거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었을 때 그를 다시 불러내어 왕이 뭐라고 그에게 힐난합니까?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지 않았느냐? 내 형제를, 내 동료를 너도 용서해 주어야, 탕감해 주어야 맞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이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님을 본문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죽음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제사장 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